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련의 날 역사를 바꾸라. 다시 한번 시작! 시련의 날 역사를 바꾸라. 여러분, 그 스펙토리라는 제목을 그 말을 들어보셨나요? 스펙토리? 사실 이 단어는 영어 사전에 없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한국식 영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언젠가부터 이 스펙이란 말이 생겼는데 취업을 준비하는 이 취준생들이 자신을 소개할 수 있는 특별한 이력을 스펙이라 그래요. 그죠? 요즘 워낙 학력들이 좋고 뭐 그러다 보니까 비슷비슷한 학교를 나왔어요. 다 뭐 비슷비슷한 학교들을 나왔으면 거기에다가 그것만 가지고 이제 변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토플이나 토익 같은 그 영어 점수라든지 또는 뭐 어학연수라든지 봉사활동이라든지 어떤 무슨 수상경력이라든지 어디서 뭐 인턴 경험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더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초중고 시절부터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아이들이요 자격증을 따야 돼요. 무슨 자격, 무슨 자격, 무슨 컴퓨터도 무슨 자격, 무슨 자격증 뭐 이거 따고 봉사활동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스펙을 쌓고 있느라 우리 이 학생들에게요 이 학업에 대한 부담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도 해야 된다는 이런 스트레스로 이 아이들에게 이게 크게 작용을 지금 하고 있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요즘은 그 스펙만 갖고는 또 안 되더라. 학력이 좋아야 된다, 스펙이 좋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 스펙만 갖고는 또 안 된다. 왜냐하면 너도 나도 학력도 좋고 스펙도 다 괜찮아. 다 비슷비슷한 친구들을 뽑았어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을 뽑아가지고 채용해서 함께 일해보니까 그게 다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더라. 스펙도 필요하지만 먼저는 사람이 괜찮아야 조직 안에서 그 사람이 잘 융화하고 일도 융통성 있게 하고 위기대처 능력도 뛰어나고 여러 가지 난관도 극복해 나가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스펙만 있어서는 안 된다. 스펙만 가지고는 안 돼. 스펙만 가지고는 이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이게 분별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 스펙에다가 요즘에는 그의 인생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 이런 걸 면접관들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펙과 스토리를 합쳐서 스펙토리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다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다 스토리는 있어요. 자기 인생 스토리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다 스토리가 있지만 그 재밌는 스토리가 있는가 하면 별로 흥미없는 그런 스토리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흥미로운 스토리는 여러 가지 그 힘든 역경 속에서도 그가 그 모든 난관을 뚫고 승리하고 극복하고 성공했다. 이런 히스토리가 사실은 스토리 중에서도 좀 재밌는 스토리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과 미국의 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국민들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어떤 역사적인 위인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 속에서도 우리 조선을 일본으로부터 지켜낸 위대한 장군이죠. 훌륭한 장군이죠.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동상은요 1968년에 우리나라의 정치 일본가이면서 대통령의 청와대가 있는 광화문 광장 맨 앞에 지금 50여 년 동안 굳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나라의 역사에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다. 이 인물이 우리나라의 역사에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아브라함 링컨은 미국의 남북전쟁을 존식하고 또 노예를 해방함으로 오늘날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의 기초를 놓은 인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분들의 그런 놀라운 업적 이전에 이분들의 어떤 인생 스토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순신 장군이 언제나 잘 나갔던 장수는 아니거든요. 여진족 토벌할 때는 보직에서 해임돼서 일반병으로 백의종군했었어요. 백의종군에서 열심히 공을 세워가지고 다시 보직에 복귀하는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임진왜란 때도 마찬가지예요. 동료의 모함을 받아가지고 투옥까지 돼가지고 사형까지 당할 뻔했어요. 죽기 바로 직전까지. 그런데 이제 다른 아주 충성스러운 또 신하 한 명이 상소를 올려가지고 해가지고 겨우겨우 그냥 그 백의종군을 할 수 있었어요. 그냥 임진왜란 때 그냥 하얀 옷 입고 일반병으로 참전, 장군이었는데 일반병으로 참전해서 와 열심히 싸웠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 신임을 얻게 되죠. 그리고 소수의 이 조선 수군을 가지고 엄청난 큰 승리를 얻게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 역시 가장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분이거든요. 근데 독학을 해가지고 변호사까지 된 거예요. 하지만 인생 속에서 순탄함이란 것과는 거리가 멀었던 인물입니다. 정치 인생 속에 이분이 정치에 뛰어들어가서 수많은 그런 실패를 거듭하다가 미국의 16대 대통령까지 올라서 분열 위기에 미국의 그 남북 전쟁을 종식하고 노예를 해방했던 인물이 바로 링컨 대통령이죠. 처럼 위대한 위인들의 인생 스토리를 히스토리를 살펴보면 그들은 분명 순탄치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 시련과 고난의 날들, 그들에게 분명 그런 게 있었지만 그런 시련과 고난의 날들을 통해서 이분들은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가 공포 속에 있습니다. 전 세계 경제가 마비가 되고요. 지금 전 세계 GDP가요 8% 이상 떨어질 거라는 그런 예측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전 세계가 사실은 큰 위기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나라들은 이 시련 때를 새로운 역사로 만들어갈 나라들도 있어요. 지금 큰 위기가 있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 나라들을 만약에 이 위기를 제대로 극복하는 지도자가 있다. 그럼 그 지도자는 역사 속에서 아주 놀란 인물로 평가될 겁니다. 그러나 이 위기의 때를 제대로 잘 극복하지 못하면 이 역사 속에서 그는 그 나라를 망친 인물로 기록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련의 때는 분명히 있어요. 개인에게도 있고 나라와 민족에게도 있어요. 하지만 이 시련의 때를, 이 어렵고 힘든 이 시련의 때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어렵고 성도들도 모두 어려워요. 하지만 어떤 이들은 이 시련의 날을 새로운 역사로, 인생의 전환점으로, 자신의 인생의 새로운 변곡점으로 만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주제 함께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절박함은 역사를 바꾼다. 다시 한번 시작. 절박함은 역사를 바꾼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을 떠나서 지중해변에 위치한 이 페니키아, 즉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7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유대 땅을 떠나서 이방의 땅으로 가셨고 또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라고 기록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신 이유는 사역을 위해서 가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역을 위해 가신 게 아니라 사역에 지친 제자들과 잠시 휴식을 갖기 위해서 그 페니키아 지방으로 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땅에 은밀하게 들어가셔서 한 곳에 숙소를 잡고 쉬고 계셨는데 그 소문이 이방의 땅 두로 지방에도 퍼지게 된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마가복음에 보면 이 여인은 헬라인으로서 수로보닉의 족속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란 얘기예요. 자, 이 여인은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사랑하는 딸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시기를 간구하며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자, 23절 말씀 보시죠.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이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너무 의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내쫓으셨던 분이 이 여인에게는 너무나도 싸늘하게 대하시는 겁니다. 그 여인이 아무리 크게 소리를 지르고 부르짖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도 없으시자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가 여기 사역을 하러 온 게 아니니 저 여인을 어서 집으로 돌려보내소서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위해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수로보닉의 여인의 청을 거절하겠다는 암시를 봅니다. 나는 이방인들을 위해 온 게 아니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위해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중에 수로보닉의 여인이 예수님 계신 곳에 와서 엎드려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지금 내용입니다. 야, 여기서 그 유명한 예수님과 수로보닉의 여인의 그 유명한 대화가 나오는데요. 자, 26절 보시죠.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은 자신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이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겼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라 보통의 유대인들과 같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자 27절에서 여인이 뭐라 그래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떠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단어, 이 여인에게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저는 절박함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귀신 들려 고통 속에 빠져있는 사랑하는 딸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깝고 괴로웠겠습니까? 귀신 들린 딸은 원래 자기 딸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 귀신 들려서 막 이상하게 행동하고 있는 그 딸은 자기 원래 딸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뭔가 어떤 악한 영이 사랑하는 딸을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의 그 절박함이란 게 얼마나 크겠어요. 자신의 딸이 그렇게 망가져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번에 신종 코로나19 이 사태 때 이단의 정체가 폭로된 이 신천지 교회의 문제는요,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거기에 한번 빠지면 가족들 버리고요, 집도 가출하고 이혼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부모님들은 신천지에 빠져 가출한 이 딸을 찾으려고 5년, 7년 동안이나 아들을 찾으려고 5년, 7년 동안이나 계속 그 앞에 가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을 이번 방송을 통해서 아마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딸을 뺏겼어요. 아들을 뺏겼어요. 아들을 빼앗긴 가족들의 이 절박함은 그 얼마나 크겠습니까? 절박함을 이길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거절하셨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거절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향해 그 개들이란 표현을 쓰시면서 유대인들이 쓰듯이 그건 또 다른 유대인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개들이란 표현을 쓰시면서 여인의 자존심은 바닥으로 떨어졌을 겁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거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여인이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 절박함이에요. 절박함. 여러분, 절박한 사람은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왜 포기하는 줄 아세요? 절박하지 않기 때문에 포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만큼 절박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포기하는 거예요. 절박한 사람은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절대 거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두로와 시돈 땅에 이 여인에게만 시련과 고난이 있었겠어요? 또 다른 시련과 고난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처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절박함의 크기가 더 컸던 겁니다. 절박하니까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예수님이 거절하더라도, 제자들이 막아서더라도, 자신이 이방 여인을 할지라도 유대인과 이방 여인, 이방 사람은 상종하지 않는다는 당시에 보통 관습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더라 할지라도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그 개그맨 류재석 씨를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세월이 지나도 변함없이 국민들로부터 크게 사랑받고 있는 국민 MC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분의 모든 일이 다 잘 됐던 건 아니에요. 언젠가 팬미팅 자리에서 자신의 소감, 그 최고의 전성기를 찍고 있을 때 이 팬미팅을 했어요. 그런데 자신의 소감을 말했던 적이 있었는데, 자신에게도 일거리가 전혀 없고 자신이 실패자처럼 느껴졌었던 이 7년간의 무명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크리스천은 아니지만 그는 그 무명 시절을 벗어나고자 하는 절박함이 그에게 간절히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거기서 제가 예전부터 참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찾는 신하고는 다른 신이겠죠. 예전부터 참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자기 전에 방송이 너무 안 되고 하는 일마다 자꾸 어긋나고 그랬을 때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단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고 절박하게 매달렸던 7년간의 무명 시절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절박함이 그의 인생의 역사를 바꿨다라고 그 팬미팅 자리에서 말했던 거죠. 기도의 선지자라고 지난 주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엠 바운즈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그 이분께서 기도에 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기도는 인간의 연약함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가득 채운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인생 속에 임한다는 거예요. 어떤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역사는 바뀐다. 이분도 이것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함을 갖고 있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크기만큼 이룬다. 다시 한번 시작. 믿음의 크기만큼 이룬다. 여러분 앞에 있는 어떤 시련과 고난의 크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시련과 고난의 크기보다 여러분의 절박함의 크기가 더 크면 그 시련과 고난은 새로운 역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원리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얼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그 역사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의 절박함의 크기가 크면 어떤 시련과 고난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두 번째 원리는 뭐예요? 그 절박함 안에 뭐가 들어가야 돼? 믿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믿음의 크기가 얼만큼 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28절 말씀 보실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감탄하시는 장면이에요. 내 믿음이 크도다 라는 말에 NIV 영어 번역에 보니까 You have great faith라고 돼 있어요. 이 여인의 상황은 처절하고 비참합니다.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기도하는 것뿐이었어요. 이 여인에겐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여인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You have great faith라고 해요. 너는 이미 큰 믿음을 갖고 있구나.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아도, 큰 돈도 없고 큰 자본도 없고 큰 능력도 없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근데 여러분이 그 여인이 갖고 있었던 그 믿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즘 이 코로나19 때문에 사회 격리 기간이라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우리가 참 많이 있어요. 뭐 어디 밖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 자녀들도 일주일 내내 밖을 나가본 적이 없어요. 물론 마당은 그 집 앞에 있는 마당은 나갔는데 밖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커피숍에 가서 커피, 시원한 커피도 마셔보고 싶고 막 그런데 그런 게 안 되는 거예요. 자유롭게 밖을 다닐 수 없어서 불편하지만 강제적으로 이 가족들과 함께 이 시간을 보내야 하는 거는, 제가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한 주간 우리 가족들이 간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쩌면 이게 우리에게 참 복이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과 무엇을 할까를 참 많이 생각해요. 뭘 해야 될까? 이 생각을 많이 해요. 바빠서 제대로 드리지 못했던 가정예배도 매일같이 드리고, 함께 성경도 읽고 함께 성경 쓰기도 하고 함께 요리도 만들고 앞마당에 나가서 간단히 운동도 하고, 이 얘기 저에게 참 많이 나누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우리 인생 속에 이렇게 오롯이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주어질까,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그리 많지 않아요. 정말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 좀 어린 아기들을 데리고 있는 엄마들은 지금 우리 애는 언제나 클까? 언제나 나는 조금 더 자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드실 텐데요. 여러분, 그 시간이 얼마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랑 보낼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참 감사한 시간이에요. 너무 감사한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좋은 기회가 아닌가. 뭐 강제적으로 뭐 밖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가족들이랑 뭔가를 해야 돼요. 근데 뭔가를 하면서 느끼는 게, 아, 그동안 너무 많은 걸 잃고 살았구나. 뭔가를 얻는 대신 뭔가를 많이, 가정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되고 가져야 될 많은 것들 우리가 참 잃고 살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는 함께 점심 식사를 하다가 제가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우리 교회 얘기도 하고, 언젠가 우리 교회도 건축을 해야 되는데 아, 여기 땅값이 너무 비싸서 이거 쉽지 않을 거야. 제가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현실이거든요. 땅값이 너무 올라서 아, 여기다 이민교회가 여기다 교회를 짓는다는 건 이거는 뭐 쉽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뭐 미국도 그렇고 뭐 호주도 그렇고 여러 나라에 있는 이민교회들이 사실은 그 너무 이제 선진국에 있다 보니까 땅값도 비싸고 그러니까 그냥 백인 교회를 빌려서 쓰고 뭐 이런 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렇게 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그 낙심이 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여기는 뭐 교회 건축이 쉽지 않을 거야. 뭐 그러니까 듣고 있던 우리 딸이 하는 말이, 아빠 믿음을 가져, 그렇게 될 거야, 이러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아빠이면서 목사인 제 믿음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 좀 부끄러웠어요. 아,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믿음을 못 갖고 제가 현실 속에서 두려움만 갖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안 된다,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힘들다, 어렵다, 나는 못한다 이러고 있으면 그렇게 될 거예요. 하지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가능하다, 나는 승리할 것이다, 나는 성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말하면, 그렇게 살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집에 계신 동안 기도하시면서 말씀 읽으면서 큰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로마의 군대 장교인 이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병들어서 괴로워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신다고 했는데 백부장의 생각이, 예수님이 오시는 중에 백부장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먼저는 그 거룩하신 분이 자신처럼 죄인의 집에 들어오시는 것이 감당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려요. 뭐라고 말씀하냐,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하인이 낫겠다라고 말합니다. 자기도 장교로 있는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장교인데 내가 자기 부하들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보다, 나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큰 능력이 있으신 주님이신데 주님 말씀만 하셔도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만 하셔도 하인이 낫겠다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렸던 거예요.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시는 장면이 나와요. 마태복음 8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낫다 그랬어요. 그 즉시 하인이 낫어요. 너 누구의 믿음대로? 백부장의 믿음대로. 자,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순간 그 집에 있던 하인이 즉시 낫다 그랬잖아요. 어떤 믿음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안수 기도를 해주셔야만 나올 수 있는 믿음이 있고요. 어떤 믿음은 뭔가 또 다른 성스러운 예식을 해주셔야만 나을 것 같은 그런 믿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믿음은 옷자락만 잡아도 병이 났고 말씀만 하셔도 병이 났고 오늘 본문의 여인처럼 마음의 절박한 소원대로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마태복음 8장의 백부장과 같이 그가 갖고 있는 믿음대로 되기도 하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어요. 자, 다시요.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습니다. 단 우리의 믿음의 크기만 다를 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는데 우리의 믿음의 사이즈가 달라요. 그런데 이 본문들은, 오늘 본문들은 우리의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결과물이 어떻게 된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결과물은 달라져요. 그래서 시편 81편 10절에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입을 작게 열면 적은 것이 들어가요. 그러나 입을 크게 열면 크게 연 만큼 더 많은 것들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크기만큼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두로와 시돈은 역사에서는 페니키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페니키아. 그리고 이 두로와 시돈은 오늘날의 레바논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남쪽에 초록색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는 거기가 유다예요. 유다 사마리아를 말해요. 그 위에 보라색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는 갈릴리 지방을 말합니다. 페니키아는 그 왼쪽에 지중해 변에 맞고 있는 두로와 시돈은 바로 거긴데 거기가 페니키아예요. 그리고 이 두로와 시돈이 오늘날에 지금도 거기가 레바논 지역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수로보니게 여인의 나라가 오늘날에 레바논의 중동 지역에 위치해 있는, 레바논의 이 중동 지역에 위치해 있다는 거죠. 중동 지역이 레바논에 위치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레바논은 말이죠, 다른 나라들과는 조금 다른 칼라를 갖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중동에 있는 11개 나라가 있거든요. 이 11개 나라 중에 대부분의 나라가 이슬람국이에요. 이슬람 국교가 그냥 이슬람이에요. 대부분의 나라가. 그런데 레바논만큼은 그 이슬람 국가들 사이에서 다종교 국가를 지향합니다. 레바논은 역사적으로 기독교가 굉장히 번성했던 나라입니다. 이슬람의 공격적인 선교로 인해서 AD 600년이죠. 이슬람이 등장하면서 공격적 선교를 합니다. 막 믿지 않으면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공격적 선교로 인해서 중동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슬람화 되었을 때에도 레바논은 기독교의 전통을 이어왔습니다. 지금은 그 비율이 좀 떨어졌지만 1943년 이 레바논이 프랑스로부터 독립될 때까지만 해도 기독교 비율이 무려 59%, 국민 중에 10명 중에 6명이 크리스찬이에요. 이게 이 1940년대 프랑스로부터 독립할 때 역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레바논의 정치를 보면 대통령제를 선택하고 있는데 채택하고 있는데 이 기독교와 이슬람에게 국회의원 수를 기독교인들 64명, 이슬람인들 64명 이렇게 할당하고 있어요. 많이 이슬람화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독교 국회의원 64명, 이슬람 국회의원 64명 이렇게 128명이 국회의원으로 있습니다. 자, 하지만 대통령은 전통적으로 기독교계에서 뽑았어요. 기독교인들 중에 대통령을 뽑습니다. 레바논은 아랍의 다른 국가들과 달리 종교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이슬람화되지 않는 유일한 나라, 중동의 유일한 나라예요. 이 나라가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수로보니기 여인이 살던 바로 그 나라입니다. 귀신 들린 딸아이를 둔 절박한 한 여인의 믿음은 그 후손들에게 믿음의 거룩한 믿음의 유산을 계속 남겨줘서 오늘날의 레바논의 역사를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 교황청은 레바논을 가리켜서 뭐라고 로마 교황청이 뭐라고 말했냐면 가시 속에 핀 장미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다 이슬람화 됐잖아요. 그 중에 레바논만 마치 가시 속에 핀 장미처럼 그렇게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또한 아랍 지역을 집중적으로 선교하고 있는 GAP 무브먼트라는 선교단체에서는 레바논을 아랍의 천국 열쇠다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랍의 천국 열쇠가 열려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걸 통해서 레바논을 통해서 아랍의 복음화, 중동 지역의 복음화의 문이 열려진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귀신 들린 딸을 둔 절박한 한 여인의 믿음이 2000년이 지난 오늘날의 역사를 바꿔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여러 가지 시련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련의 날이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의 역사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의 인생 역사뿐만 아니라 그의 가문과 그의 나라와 그의 민족에 이르기까지 놀란 변화를 이루기도 하는 겁니다. 절박함을 이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절박함을, 한 사람의 절박함을 이길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절박함은 한 사람의 인생의 역사를 바꾸게 되고 한 민족의 역사를 바꾸기까지 하는 겁니다. 믿음의 크기만큼 역사의 변혁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련의 날 왔지만 이 시련의 날 중에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가 새롭게 만들어져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할게요. 오늘 시련의 날 역사를 바꾸라. 오늘 두 가지 말씀 나눴어요. 두 가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절박함은 역사를 바꾼다. 믿음의 크기만큼 이룬다. 자, 시련의 날 역사가 바뀐다 그랬죠? 절박함이 역사를 바꿔요. 자, 믿음의 크기만큼 이룰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인생 속에 얼마나 많은 절박함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절박합니까? 여러분, 그럼 여러분의 인생 역사는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믿음에, 거기에 믿음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믿음의 크기만큼 내 인생 역사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 큰 믿음을 여러분 소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양 같이 우리 한 장 드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시련이 있지만 그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키워줍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이 시련을 통해 내 인생의 역사가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연에게 절박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역사가 달라지고 우리 가정의 역사가 달라지고 교회와 우리의 민족의 역사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같이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여 합심하여 기도